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협상에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 협상은 한때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위협으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는 10일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원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만난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두 사람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 등 각종 국제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 협의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잠깐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분명히 이견이 있지만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을 배치하는 건 이란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 때문이라고 패트릭 셰네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셰네헨 대행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자산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셰네헨 대행은 또 도발을 중단하라고 이란 측에 촉구하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면 이란 체제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군 수뇌부는 미국의 조처를 심리전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ISNA 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군사 보좌관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뜻도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이 자국 원유 수출을 막으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됐던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오늘 전격 석방됐습니다. 양군 외곽 교도소에 1년 넘게 수감돼 있던 이들은 이날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로이터통신 소속으로 로힝야 난민을 취재했던 와론 기자와 초서웨우 기자는 2017년 12월에 체포돼 지난해 9월에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에게 공공비밀법을 적용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 북부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군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거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극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 활동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에서 미국은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극을 전략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니라면서 중국이 북극에서 어떤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야망이 폭력적으로 변한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5월 첫째 주 화요일인 오늘은 미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이날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인데요. 올해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주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음식점과 여러 소매업체가 교육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들을 여는데요. 공짜 쿠폰도 있고요. 음식점에선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교사에게 감사 카드와 정성이 깃든 작은 선물을 주곤 하는데요. 선물을 하더라도 $20가 넘지 않는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교사 감사 주간은 1944년경 아칸소주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5월 7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할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 교육협회는 스승의 날을 주간 행사로 바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 현재 기온은 18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4도, 신의주 10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0도, 함은 9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셀의 노래입니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서서히 돌다가 소멸해 간다 해도 난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보내겠어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If 듣고 오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전격 예고한 가운데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터키 선관위가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를 결정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흘간의 국왕 대관식이 마무리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무역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군요.
네,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9일과 10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이번 협상의 최우선 의제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류허 부총리가 이번에도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전격 예고하자 주요 매체들은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중국 협상단의 방미 일정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고요. 또 류허 부총리가 방미 협상단을 이끌지도 미지수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오는 10일부터 현행 10% 관세를 매기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로 올리고요. 또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에도 이 트위터에 미국이 해마다 대중국 무역으로 5천억 달러를 손해본다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에 와서 막바지 협상을 하기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맞대응을 자제하고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주요 매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를 추가하는 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힘을 얻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대중국 협상 전면에 나섰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인상 예고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6일 기자들에게 지금은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있지만 만일 10일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다시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네, 중국이 전에 했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에 중국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법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중국 무역 협상의 한 축이죠. 무누신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무누신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보다는 온건한 편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이 새로운 정보로 인해 협상이 후퇴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요. 당초 미국 정부는 이번 주 협상을 종결짓길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은 이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기존의 합의를 어기고 대신에 규제나 행정조치를 하는 걸 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일 트위터에 적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건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당초 이번 워싱턴 회담이 양측의 마지막 협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베이징 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 워싱턴 회담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종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인상 경고 속에 진행될 이번 워싱턴 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의 최대 도시죠. 이스탄불시가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고요?
네,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최근에 있었던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이 터키 선관위는 이날 찬성 7, 반대 4표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겁니다. 터키는 지난 3월 31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이스탄불시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끄는 집권 정의개발당이 내세운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와 또 야당인 공화인민당 후보인 에크렘 이마모홀루 후보가 접전을 벌였는데요. 0.25%포인트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마모홀루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의개발당은 최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 불복 심사를 요청했고요. 선관위는 그간 심사를 거쳐서 6일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터키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죠.
네, 이스탄불에서 지난 4일 열린 산업인협회 신청사 개관식 연설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 도시이기도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고향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도 역임했었죠?
네, 맞습니다. 1994년에 당시 정치 신인이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터키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에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크렘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신임 시장은 이 시장 취임한 지 20일도 채 안 돼서 6일 당선증이 취소됐는데요. 이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이 내려진 후 이스탄불 시내에 나와서 당국의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재선거 날짜는 정해졌나요?
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재선거는 6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이마모올루 시장이 속한 공화인민당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뒤집는 것이며 법과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독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스탄불 시장직은 공석인 건가요?
아닙니다. 알리 예리카야 현 이스탄불 주지사가 재선거 때까지 시장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 선관위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수백 명의 시위자들은 냄비 또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쳤는데요.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시위대는 선관위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국왕 대관식이 마무리됐군요.
네, 마하 와치랑 롱콘 국왕의 대관식이 6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일 시작해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대관식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불교와 힌두교 전통에 따라서 치러졌는데요. 이번 대관식에는 총 3천만 달러가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화려한 대관식, 어떤 일정으로 진행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첫날인 4일 국왕은 왕관을 받기 전에 태국 전역에서 기로온 이 성수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붙는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왕권을 상징하는 검, 또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힌 황금 왕관을 받으면서 즉위했고요. 와치랄롱콘 국왕은 5일에는 가마를 타고 왕궁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왕궁 난간에 나서서 국민에게 인사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이번 대관식이 태국에서 무척 오랜만에 열린 대관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 선친인 푸미폰 아두니아데 전 국왕 대관식 이후에 69년 만의 일입니다. 와치랄롱콘 국왕은 선친 서거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2016년 12월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하지만 애도 기간 등을 이유로 대관식을 그동안 미뤄오다가 이번에 공식 대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대관식을 경험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게 될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태국 전역에서 몰려든 참석자들은 BOE에 선친 아두냐데 전 국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면서 아들 역시 좋은 왕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국왕이 국민들의 중심을 잡아줄 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네, 친군부와 반군부, 민주세력의 대결 구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을 연기해왔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열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될 걸로 나타났지만 생각보다 낮은 투표 참가율에 무효 처리된 표도 많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번 주 중으로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왕이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1932년에 절대 왕정을 종식하고 입헌 군주대로 전환했는데요. 왕실은 현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왕을 신처럼 추앙하기 때문에 국왕 그리고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는 왕실 모독죄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아두냐데 전 국왕의 경우는 직접 정치에 개입하진 않았는데요.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는 안정을 호소하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 국내 정치가 왕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선친이 워낙에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와지랄롱권 왕은 오히려 왕권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군사정권이 국왕의 왕실 자산국 통제를 인정할 때까지 새 헌법에 공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태국 헌법은 결국 왕실 자산법을 제정해서 태국 왕실의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국 왕실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 헌법에 따르면 국왕은 또 다른 거처가 있는 독일에 장기간 머물 수도 있고요. 국왕의 일시적 부재 시에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와찌랄롱권 국왕은 정치자문기구인 추미론에도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들을 더 많이 임명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태국 현지 전문가들은 와찌랄롱권 국왕이 선친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능동적인 왕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가 교도소에 출두해 수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를 놓고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계속 대립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6일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은 지난 3일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요구하면서 6일 오전 9시를 최종 마감 시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If we don't get that, we will proceed to hold the Attorney General in contempt and we'll go from there.
네, 그때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사위원회가 편집되지 않은 보고서 전문과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차관보가 네들러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직원들과 8일 만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건데요. 네덜러 위원장은 6일 밤 양측이 7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타협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사위는 8일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의회 모독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하원 전체 표결에 올리게 되는데요.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과되면 이론상 연방의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연방대법원이 당시 상원이 법무장관의 형제를 체포한 일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연방의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권한을 행사한 게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또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데 따르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의회가 이 연방검찰이 요청해서 바 장관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의회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또 형사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요. 또 보통 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의회 모독죄 적용은 지나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더 콜린스 의원은 법무부가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의 모독죄를 추진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또 솔직하지 못한 조처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공모와 사법 방해를 찾아내지 못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에게 화가 나 있으면서 법무장관을 대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 보고서에서 편집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 장관은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대배심 증언이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 등 이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편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약 7%가 편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연방검사들이 공동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이 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증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사법 방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직 연방검사 370명 이상이 이 성명에 서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소속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 법무부 방침만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부서가 법무장관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이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하원 세출위원회에 또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의원이 이 세출위원장이 앞서 이 재무부사나 연방국세청 IRS에 편지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동안에 걸친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무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고려 중이라면서 여러 차례 마감 시한을 어겼는데요. 무느신 장관이 6일 세출위에 편지를 보내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밝힌 겁니다.
왜 응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합법적인 입법 사항의 목적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무느신 장관은 이 법무부 권고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편지에서 설명했는데요. 곧 법무부가 좀 더 자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닐 세출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고문과 논의한 뒤에 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교도소에 수감됐군요.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6일 뉴욕에서 서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오티스빌 연방교정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이날 뉴욕 자택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ope that when I rejoin my family and friends that the country will be in a place without xenophobia, injustice.
네, 자신이 나중에 가족과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출소했을 때는 미국이 이 국가 정상의 자리에서 외국인 혐오증이나 부당함,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할 얘기가 많다면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혐오증, 거짓말, 앞서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들이네요.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그간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4월이었죠. 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뉴욕에 있는 코언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또 코언 변호사가 묵었던 호텔 등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언 변호사가 당국의 수사 선상에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해 8월에 코언 변호사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세금 사기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요. 이어 11월에는 의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죠.
지난해 말에 선고가 나왔는데 형 집행이 늦어졌군요.
네, 원래는 3월 6일에 수감될 예정이었는데요. 건강 때문에 미뤄달라는 이 코언 변호사 측의 요청을 담당 판사가 받아들이면서 5월 6일이 된 겁니다. 코언 변호사 측은 이 최근까지도 교도소 입감 날짜를 미루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던 기업, 이 트럼프 기업에 관해 더 밝힐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코언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레니 데이비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트럼프 기업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일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두 사람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건가요?
네, 지난해 코언 변호사가 FBI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만 해도 사실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언 변호사에 대해 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코언 변호사가 이 플리 바겐, 그러니까 이 형량을 줄여받는 대가로 검찰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이 가족과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코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은행 사기, 대출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또 의회 위증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이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의회 위증 혐의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돈을 주고 입막음한 혐의였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고 여성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증 혐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트럼프 기업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이 트럼프 건물을 세우려던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중단한 시점에 관해 코언 변호사가 의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6년 8월까지도 6월까지도 이 계획이 진행됐는데 그 이전 2016년 초에 중단했다고 말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를 사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수사 초기에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는 2월 청문회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감추려 한 데 대해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씨를 가리켜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코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 선수가 큰 상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죠. 이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정원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즈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국계인 우즈 선수의 어머니와 두 자녀, 여자친구 등이 참석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유메달을 받은 일이 또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뭐 그동안 33명이 받았는데요. 골프 선수로서도 이 처음이 아니라 이 우주선수가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 현역 선수가 자유메달을 받은 것은 우주선수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선수는 이날 어머니와 자녀 등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감격에 겨운 듯 목이 메는 모습을 잠깐씩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주선수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is has been an unbelievable experience. And to have the support that I've had for all these years.
네, 우주선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는데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함께하며 도와준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선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골프 애호가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주선수와 또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주선수가 지난달 주요 골프 대회인 메스터스에서 우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자유메달을 수여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주선수를 상당히 길게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뭐 거의 15분에 걸쳐서 우주선수를 소개했는데요.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 진정한 신화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우주선수가 골프를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우주선수는 스포츠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재기와 성공을 보여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주선수가 최근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죠.
네, 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수는 21살이던 1997년 이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메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당시 최연소, 이 최초의 아프리카계, 최초의 아시아계 등 이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 뭐 12년 동안 세계 순위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우주선수의 아성을 깰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불륜 그리고 이혼 등 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에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순위가 한때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뒤 최근 다시 실력을 회복하면서 지난달 메스터스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조지 벤슨이 발표를 했지만 87년 호놀룰루의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글렌 메데이로스가 이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죠. 그 어느 것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바꿀 순 없어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hold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은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존 브라운 같은 작자가 또다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 역시 총을 메고 나설 겁니다.
배심원들은 존 브라운에게 내려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편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존 브라운의 죽음은 노예제 반대에 대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860년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예제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북부 출신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정책에 실망한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860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일리노이주 출신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과 엘라바마주 출신의 윌리엄 얀시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노예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노예제를 원하지 않는 준주에서는 연방법으로도 이를 합법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 정강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부 민주당 의원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우리 당위원회는 세 개의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노예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준주의 주민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권리는 대법원이 갖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도 다른 주의 노예제에 대해 합법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강들을 볼 때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정강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노예제 정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연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예 소유주들의 권리가 계속 묵살된다면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건 노예제 반대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또 노예들의 반란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예들의 반란은 남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위협하는 휴화산과 같은 겁니다. 북부의 행동이 이 화산을 터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윌리엄 얀시 의원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남부의 이익을 지켜주는 건 이제 지쳤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굴욕을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남부의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얀시 의원의 말대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채택될 수 없다는 쪽이 힘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아칸소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의원들이 윌리엄 얀시 의원과 함께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승인했지만 대통령 후보 지명은 미뤘고 북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통령 후보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겪는 동안 공화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의문의 여지 없이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뉴욕주 출신의 윌리엄 시워드 상원 의원이 선두 후보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준주의 노예제를 도입할 권리를 주는 건 거부합니다. 우리의 정강은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서부 정착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도로와 운하를 개설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의원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워드의 경쟁 후보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에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모두 세 차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될수록 링컨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투표에 들어가기 전 오하이오주 출신의 어느 대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넓은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워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번째 투표에서는 마음을 바꿔서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에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데 충분한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남부 출신과 북부 출신으로 분열됐던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의원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의석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 출신 대의원들 대부분이 또다시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은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스티븐 더글러스 의원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고요. 회의장을 떠난 의원들은 별도로 켄터키주 출신의 존 브레킨 브릿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브러햄 링컨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계획 짜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부담될 때가 있죠. 이럴 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마음 편히 갖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이 표현은 흐름에 맡기다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나는 면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는 것을 선호해.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나는 여행할 때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상황에 맡기는 편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오늘은 go with the fl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은 물론 영원히 난 당신의 남자로 남으렵니다 라고 노래하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